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저널리즘 스쿨에 내러티브 강의를 하고 있는 스티븐 킹 교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과 진실 사이의 최단거리는 스토리다. 인간과 진실 사이의 최단거리는 스토리다. 앤서니 드멜로의 표현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이 각 분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면서 이것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면 그 말이, 그 언어가, 그 개념이 통한다라는 것이죠. 언어학자이면서 비평학자이며 문학가인 이효령 교수는 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단어와 이 스토리라는 단어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라틴어 계열의 언어와 또 영국과 프랑스에서 유러피언의 언어들에서 이두 개념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스토리가 떠오르는 것이고,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인간의 역사와 사건이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역사와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는 감동을 전달하고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현장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게 된다면 대단히 감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해서 피겨를 탔는지, 또 대한민국 피겨 종목에서 금메달을 어떻게 딸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승전결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더큰 감동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연아의 스토리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면서 김연아 키즈가 되어서 자신만의 스토리로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고 적용 가능합니다. 사랑의 정의, 또 인간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스토리로 풀게 된다면 너무나 쉽게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행동이나 느낌 속에 생명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과 정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이것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주 먼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새롭게 재해석되고 이것이 그 과거의 그 의미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문학 작품과도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중대한 사실의 내용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로 전달되게 된다면 그것이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완전하게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토리, 또 다른 표현으로 역사와 사건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이야기인 것이죠. 관념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말보다 논리적인 설명보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이 스토리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또한 가지의 스토리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교부 오리게는 이삭의 희생 제사와 관련된 이 기사를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감격과 깨달음의 뜨거운 눈물로 나의 무딘 영혼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스토리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와닿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시험하다라는 단어가요, 예,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 모두 36번 정도 등장하고 있는데 인간이 주어가 될 때는 이 나사라는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에는 이것이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로 시험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이 잘못 행동하도록 하는 템테이션의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성숙함과 순종의 신실함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라는 것을 이 언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이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달라라고 하는 제사의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이삭을 죽이는데 잊지 않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의 긴장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인물인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오늘의 본문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뭐라고 지칭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대단히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이삭을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부성애를 자극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이 이삭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응하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채비를 갖추고 종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땅으로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나 다음 날 아침 즉각적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위치에 있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보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웠고 안장을 지우자마자 제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챙겨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중간중간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동사들이 히브리어 와우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일행은 3일 길을 가서 멀리 명령하신 모리아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브엘셀바에서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75k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목적지를 5km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다음과 같이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 돌아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아들과 자신이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과 결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사랑부 친구들께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잘하죠? 이삭은 아버지께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는 우리의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다라는 것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한 준비들을 다 하고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자들 간의 견해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가장 어리게 잡아도 17살, 어떤 학자들은 37살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25살 이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더하면 되는 것이죠. 노인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박을 그 힘이 장성한 아들이 풀지 못했을까요? 이는 이삭이 아버지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는 철저하게 수용적인 태도로 아버지의 모든 행함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하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목을 자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이 일을 막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천사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을 속에 숨겨져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표면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 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근본적으로 구속 희생의 피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번제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감독의 눈이라면 이 모든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은 이 포커스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보다 근본적인 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가벼운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